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다다랐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일단 뭐 구조적으로 얘기한다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누구? 우리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치신 기도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우리들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더욱더 원본적인 내용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짧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짧게 하는 기도였죠.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가장 완전한,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제가 바라기는 올해 안에는 제발 끝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예수님의 온전하시고도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기도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성도들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이방인의 기도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기도했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찢고 그렇게 울부짖었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 죽었죠. 그런 이방인의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을 놓쳐버리면 자기 딴에는,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틀리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 활동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의 기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발견해야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돌려지게 되느냐 하면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즉 아들이 영광을 받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시작이 뭐였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언제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처럼 하얗고 뭐 예뻐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월절 죽임당할 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유월절이고 예수님이 그 지금 유월절에 죽는 양같이 죽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죽기 위하여 그 집에 함께 삽니다. 죽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마지막 출애굽을 하기 위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이제 죽음의 사신이 와서 그 집안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을 죽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첫째 아들이 저도 죽고 제 아들도 죽어야 되는 팔자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 가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의미대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피가 문설주와 임방 좌우 임방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Passover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던 모든 가족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거죠.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나의 구원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도 여러분의 삶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유까지도 모두 어찌 보면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신 것이고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이 첫 번째 목적일까요? 제가 좀 오버하는 내용의 말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뭐란 말인가? 전혀 놀라시는 표정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그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의 구원입니다. 모든 걸 내 구원에 초점을 맞춰요.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도 오셨고 하나님도 계셔야 하고 천지 만물도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구원이 중심이라는 거죠. 왜? 나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누구 것?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내 것,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제가 프랭크 시나트리라는 사람을 그렇게 별로 나쁜 마음은 없지만 I did it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그냥 갈았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 구원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안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주관적인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하루속히 버려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이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본성 아래에 있었던 그 삶이 구원받고 나서도 항상 나 쪽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음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걸 싸워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구원의 크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게 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크기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신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 정도의 크기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일 처음에 관심이 뭐냐 하면 자신의 구원보다 뭐가 먼저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전이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이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승천까지 그 모든 것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 삶 모든 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결국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하나님을 조금 얘기한 이 기도 내용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이 낮아지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걸 바울은 아주 멋있게 잘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아니면 339페이지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성경에 3장 16절이 중요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려지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영으로 의롭게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셨어요? 원래 의로운 분이셨잖아요. 의로운 분이신데 의롭게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의롭게 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말이죠. 우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느냐?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보통 너희를 미리 아시고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너무 감사하다 하기 전에 지금 먼저 주님에게 먼저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없게 하시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른 점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첫 번째 열매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원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일어난 그 구원, 그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구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왜 영광이지?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복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뭐 기쁨을 주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엇을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였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우리의 구원도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제가 옛날에는 불행했습니다. 불행했던 나의 과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은 행복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옛날에 과거에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런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기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예전에 내가 인생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은 성공한 인생이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 구원받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모든 종교라도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단이라도. 아니 세상도 어느 정도는 기쁨을 줍니다. 어떻게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도 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구원의 본질적 증거는 뭐예요? 기쁨이나 행복 이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그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요, 내용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제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아, 갑자기 설교 시간에 질문해서 당황하시는 모습이 역력한데 그 내용이 뭘까요? 근데 예수님 곧 십자가에 죽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아, 그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많은 반역한 사람들 죽는 것이고 고통이고 정말 최고의 고통을 당해서 죽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이 영광이란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영광, 뭐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독사라는 것이 한국말로는 독사 그러면 뱀이 생각나지만 이 독사는 사실은 헬라어 원뜻은 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원뜻은 어떤 사람의 의견, 견해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의견, 견해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칭찬도 받게 되고 선한 견해를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 위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고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영광이란 단어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영광이란 단어 자체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가 나타날 때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한가운데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시험 100점 맞았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 수석 합격, 수석 졸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성공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바르게 드러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나타날 때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시험 100점 사업 성공은 왜 아니냐? 아니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시험을 100점을 맞기 위하여 사업을 성공을 하기 위하여 내 모든 인내와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면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러나 100점 그 자체가 사업 성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엔 예배당을 짓고도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자기들끼리 상 받고 좋아하고 감사패 받고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처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죄에 대한 그 심판과 진노의 모습,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요즘에 한국에는 얼마 전 어떤 가수 누구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세상이 지금보다도 한 100배 힘들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아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제 내 배가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에서도 너희 신은 너희 배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그것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이신다고 해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너무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죄인이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죠. 내 생명을 가져가도 아 맞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500년 전에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의를 쓰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면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라고 서문에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군지를 너무도 잘 알게 되죠. 결국은 우리 걸 다 빼앗겨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아이에게 잘못하면 그냥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대가가 어떨까요?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은다고 해도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인자하신 할아버지처럼 그냥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야 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뭘 보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공의로우심, 저주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는 그 관계가 끊어져야 하는 그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크기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무서움과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의와 사랑과 자비,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그걸로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교훈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르게 나타나면 뭐가 드러난다고 얘기했죠? 영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 후에 이제 부활과 승천에서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 영광이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대요. 사실은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에게 당연하겠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된단 말이죠. 그 성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내용이지만 1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22절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받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22절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우리에게도 영광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왜 영광이라고 얘기했죠? 그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안 오십니까? 가슴이 심장이 쿵쾅쿵쾅 되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얘기한다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찌 내가 어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뇨.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걸로도 감사합니다. 무슨 그게 나한테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아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생명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더 깊이 더 풍성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뒤를 당기는 게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생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생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우리의 삶 역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일상적인 삶이고 어떤 걸 결정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그 모든 순간에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내 평안과 내 안락과 내 이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냐. 내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내는 쪽으로 결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10장 31절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때문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성공할 때까지 같은 문제를 주십니다. 우린 왜 항상 내 이익만을 택하는 쪽으로 그것을 택하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니까 철, 병기, 좀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 안 없앱니다. 그쪽으로 가요. 우리끼리 모여서도 서로서로 그냥 좋은 말 듣고 서로 좋은 얘기해주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하고 칭찬하고 헤어지고 나서 모르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에서 다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와 함께 그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그 우리를 반대했던 모든 것과 이제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안함, 내 익숙함, 내 이익을 추구했던 모든 삶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버리기가 쉽나요? 아니요. 조금 조금씩 배워갑니다. 알아갑니다. 내 모든 것이 잘려나갈 때 아프죠. 하지만 그 내 것이 다 잘려나가야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내 옷에다가 조금 뭐 바른 개혁신앙 이런 것들, 켈빈의 가르침, 튤립 이런 거 갖다 덕지덕지 붙여서 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옷들이 다 버려져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진 짐은 쉽고 너희 멍에는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지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다시금 죄악 가운데로 빠뜨리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 어쩌면 매일매일 지고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로 오묘 신묘 막직한 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유혹과 시험이 너무도 힘이 듭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있는 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영광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렵고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고 동의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이 아닙니까? 성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함께 비추어 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자격도 없고 그 영광을 지킬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이제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누리셨던 그 영원한 기쁨과 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되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그 죄로 돌아가는 길을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떨쳐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